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11월의 첫날, 11월 1일입니다. 워싱턴 전망대 시작합니다. 첫날과 첫 주의 시작이 흔하지는 않은데 오늘이 바로 그 흔하지 않은 날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국 소식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이 버지니아 선거에도 큰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교황의 방북 요청 등 한반도 주변 이슈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 함께하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이 미국, 특히 버지니아, 인도 동버지니아 쪽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다, 뭐,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아, 정말 그 여론조사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까, 지표가?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게 되고 나면은 그 지지율이 정말 많이 빠지고,
네.
이제 동시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같은 얘기겠죠. 이제 늘어나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무당층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인디펜던트들.
네.
이제 중도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속하지 않는 약간 이제 제3당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NBC 방송이 이제 얼마 전에 했고, 갤럽에서도 했고, 그런데 비슷한 이제 형태의 결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지금 1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10개월, 뭐 11월이니까, 이제 저 10개월 조금 못 된 이런 상태인데, 네. 곧 떨어지는 비율이, 지지율 떨어지는 비율이, 원래 뭐, 정부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그 서로 이제 한임은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언론들과도 이제 비교적 그 서로 호의적으로 주고받고, 네. 그러다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 이제 비판 내지 반대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네.
이제 초기에는 잘 순항하는 듯 하다가 이제 그런 경향이 너무 빨리 또 너무 많이 이제 진폭이 크게 네네.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렇게 자꾸 시사점을 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굉장히 그 이제 이 열렬 지지자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이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제 인기가 없었던 지지율이 떨어졌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특히 근래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그, 이제 지난 한 7, 8명 정도쯤 근세 들어서 이제 있었던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그런 점에서는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아마 이, 하여튼 뭐 여론은 바뀐다고는 해야겠습니다만 이제 현 시점으로 봐서는
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매우 긍정적 혹은 긍정적, 그 다음에 매우 부정적, 부정적 뭐 이런 것들을 합치게 되고 나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MBC 여론조사 해보게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40%.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48%니까 이제 부정률이 높은데 트럼프 같은 경우가 긍정이 38%, 부정이 50%니까 뭐 1, 2% 차이로 그냥 저 속된 말로 해서 도끼니 개끼니 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인기가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포괄적으로는 지지자들한테 뭐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그 수준 내지 그 선에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여기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뭔가 이 중도층들이 이 지금 어딘가 이렇게 등을 돌리거나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이 이제 총체적으로 꼭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건데, 미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뭐건 구체적으로 어떤 딱 정책 하나라기보다는,
네.
두루두루 이제 묶어갖고, 지금 미국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잘못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꼭 들어있는데,
네.
한 71%가 이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원래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변하지 않은 자기 지지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도 자기 쪽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 이제 중간에 중도층이 있게 마련인데 대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던 얘기니까 뭐 당연히 이 같은 질문에서 공화당원들은 93%가 그렇게 되면 뭐 공화당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제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48%가 이게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이걸 본다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론의 중심축가 어딘가 지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를 이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지지한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가 40 내지 42%대라는 거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 1953년에 그 당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된 거죠. 지난 한 70년 이래
예.
트럼프가 제일 바닥.
예.
그다음에 그 바로 위층 바닥이 제가 생각 우리가 뭐 인기가 흔히 없었던 그 카터
예.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 이것보다는 훨씬 요맘때쯤 한 10개월쯤 지나서 지지율이 이제 높았는데
예.
그만큼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정부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주지사 지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의 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말이죠. 사실 이 버지니아 주는 이 민주당의 아성이다 뭐 지금까지 그런 소리가 들려왔었는데 지금 뭐 선거 뭐 여론조사가 막상막하 혹시라도 만약에 뭐 민주당에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편차가 있습니까? 이 버지니아 주지사.
네, 그러니까 이제 버지니아는 뭐 원래는 저기 이제 남부의 시작에서 보수적인 데였지만 이제 특히 노던 버지니아 쪽에 그 이제 우리 한인들을 포함해 갖고
예.
많은 이민자들 특히 젊은 층들 연방 정부라든가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이제 고소득자들 이제 대충 민주당 지지층 성향자들이죠.
네.
이제 이런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아름아름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저 블루 스테이트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선거 때도 한 10% 포인트 정도 차이로 바이든 쪽에 이겼죠.
네.
아주 여유 있게 이긴 데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주지사 선거가 바로 내일 있네요.
예.
이제 내일 오는데, 이게 그야말로 박빙, 미국 뭐 영어 표현 언젠데 보면 그야말로 레이저, 면도날 차이 정도로 그것도 막 뒤집어졌다 막 이런 식이어서 진짜 전혀 예측이 안 되나 봐요.
예.
이게 원래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7, 8% 정도로 민주당 쪽에 맥커리프 후보가 굉장히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차츰차츰 좁혀지면서 지금 가장 최근 나온 거 보니까 맥컬리프가 47.2, 영킨이 47.1%니까 이거는 뭐 1% 차이도 아니고 0.1% 차이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종합 그동안의 지지율 종합이고 가장 또 업데이트 된 걸 보게 되고 나면은 영킨 후보가 앞서는 거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선거라는 거는 정말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함부로 단정지으면 안 되긴 하지만 흐름이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 쫓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선거나 이런 것들 보게 되고 나면 그 어떤 그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그 저기 작은 차이 같지만은. 그 흐름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친다고 하면은 줄곧 1등 달린 사람보단 차츰차츰 쫓아와서 반부 뒤에 오고 있는 주자가 이기는 확률이
네.
1등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은 선거입니다.
네.
그 뭐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인데 그래서 절대로 뭐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게 되고 나면은 아마도 이게 저 공화당 후보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바싹 한 걸음씩 쫓아와서
예.
지금 그런 접전, 초접전.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이제 버지니아 선거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 내년에 있을 이제 중간 선거.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바로 요게 이제 일종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약간 이제 대리전. 아, 공화당 입장,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 내지 신임을 묻는 이제 그런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이게 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당 쪽에서도 이제 총출동을 해갖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주 하원의원이든가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선거직 중에서도 기초의원들 쪽 이쪽에도 이제 분위기가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거로 봐갖고는 그 그야말로 이제 박빙의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같고
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죠. 민주당 아성까지는 아니지만 안심하고 있었던데
예.
넉넉하게 이기라고 봤던 데에서 이 바짝 끌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가와서 나중에 혹시 뒤집기라도 된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맥커리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바이든 정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제 무게를 실을 수 있는지 그런 인사인데
예.
뭐 이렇게 그냥 신출내기 쪽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이리저리 했었을 때 이제 트럼프의 부정적인 것과 연결해 갖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추세는 지금으로 봐갖고는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이 쫓기고 공화당이 바짝 그냥 코앞에까지 코밑에까지 지금 이제 추격해져 있는 인상.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죠.
네.
근데 이제 이 흐름이라는 걸 보게 되고 나면은 분명 추세는 이 공화당 쪽이 압박이 훨씬 더 이제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내일 그 선거 결과가 정말 뭐 웬만한 어느 저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되겠는데 이런 추세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뉴저지 쪽에서도 그런가 봐요. 뉴저지에서도 이제 역시 주지사 선거가 뭐 주별로 다 똑같진 않고 이제 들쑥날쑥한데
예.
지금 이제 거기는 민주당 쪽 주지사가 이제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데인데 이제 공화당 후보가 이제 도전을 하고 근데 요것도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뭐 뉴저지라면 이제 다 알다시피, 뭐, 민주당,
그렇죠.
확고한 민주당 네. 지역이니까, 이제 뉴욕과 더불어서. 그래서 한 15% 정도, 포인트.
네.
이제 앞섰으니까, 뭐, 이거는, 뭐, 붙어봐야 게임도 안 되는지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한 달 사이에 한 9%로 줄더니, 지금 이제 한 4% 포인트 정도로 줄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찜찜하게 짝이 없는 거죠. 15에서 4%로 줄었던 얘기는 11%포인트라는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얘기인데, 여기도, 물론, 여기 지금 0.1%포인트 차이와는 뭐, 그야말로 차이가 있죠. 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조사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하지만 꽤 안정적인 그래도 차이인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추세가, 한두달 사이에 15에서 4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혹시라도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양쪽에서 나타난 다 추세는 공화당이 바짝 턱 밑에까지 추격해온 이런 흐름. 그런데 이제 여기다 여론조사 같은 경우 뭐 사람들이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이런 류의 뭐 NBC 방금 설명드렸던 바이든 인기도 이런 거기도 하면 그래? 하고 그쪽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이거 안만 해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이런 류 부분이 뭐 1, 2% 옮겨갈 수 있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봐갖고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불리하다. 뭐 이기면 이제 양쪽을 다 아주 신승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얼마인지 가능성은 남아있긴 하지만 자, 어쨌든 흐름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흐름이 뉴욕, 아니죠. 저기 버지니아랑 뉴저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버지니아 이 주지사 선거라든가 이 버지니아 선거에서 이 소위 그런 0.1%의 뭐 지금 이런 표 차이라고 그러면은 이 마이너리티들이 정말 이 요번에 선거판에서 어떤 위상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발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확실합니다. 아주 저기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이제 그럼 내일 이제 선거인데
네.
여기서 뭐 물론 누구를 찍자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지금 0.1%포인트 정도 차이라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한인들이 뭐 딱 마음먹고 움직이게 되고 나면 얼마든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특히 저 마이너리티들 우리 한인들 포함해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류의 박빙의 대결을 벌일 때 이 마이너리티들의 의견이 그야말로 대세를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주류 쪽에 인식시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전망대 11월 첫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후보인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키는 경제 분야 공약 중 식료품 세금과 관련 공약을 9월 1일 발표했습니다. 영키 후보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 주지사에 당선되면 식료품 세금을 없애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각종 식료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13개 주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왔던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킨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정과 가족이 경제적 고충을 줄이며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나에게 한 표를 던져주면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가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글렌 영킨 후보 선거 캠프에서 내놓은 것으로 복제를 금합니다.
맛을 바꾸는 한끗 차이. 좋은 품질, 정직한 가격, 프레시월드 주간 세일. 동치미모 한묶음에 1불 49, 단호박 파운드에 79센트, 티본 스테이크 파운드에 5불 99, 대패삼겹살 파운드 5불 99, 머리새우 파운드 4불 99, 냉동주꾸미 파운드에 3불 99, 오뚜기 떡볶이 3불 99, 만나라 도시락김 25팩에 7불 99. 한 곳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프레시월드에서 행복만점 세일을 즐겨보세요.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1957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703-256-0300, 703-256-030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덕트 클리닝 상담해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제 선거 때문에 그 이슈가 조금 가려지긴 했지만 말이죠. 이 바이든 정부의 핵 선제 사용 금지 원칙 천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이 도대체 이 핵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천명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 미국은 뭐 알다시피 이제 러시아와 더불어서 세계 이제 최강의 그 핵 그 무기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이제 그야말로 핵은 한번 사용했다가는 서로가 다 죽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억지의 목적 내지 억지 효과를 발휘해 갖고 지금 그 잔뜩 핵무기를 쌓아놨지만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디든지 먼저 선제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로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훨씬 갖고 있고
예.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썼다가는 나도 당하니까 이런 이제 그 세컨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제 반격이 들어오는 거를 다 감안해 갖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다 망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핵이라는 걸 쓸 때는 먼저 쓰느냐, 퍼스트 이제 저 스트라이크를 하느냐.
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카운터, 반격을 해 갖고 세컨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천명해 온 정책은 아, 우리는 노골적으로 먼저 공격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함부로 쓸 수 없게끔.
네.
아, 핵은 잘 안 쓸 것 같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쓸 것도 보이는.
네.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전략을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을 꺼낼까 말까 하고 칼집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놈이 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안, 그래서 아유, 괜히 일 잘못되고 나면 뭐 이런 식의 것이 네. 결국은 이제 억지력 효과를 갖고 왔는데 네. 이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대는데 그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핵 선제 공격. 그러니까 뭐 no first use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단일 목적으로 오로지 이제 고기에 충실한 목적만으로 해서 이제 sole purpose. 아, 이제 이게 또 뭐냐면 먼저 공격은 안 하겠다라는 거와 이제 또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결국은 같은 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하거나
네.
그 공격당할 위협이 아주 농후해서 확실하다고 판단할 때만 핵을 쓰겠다. 라는 얘기식으로, 어, 천명을 하겠다. 핵과 관련돼서.
예, 예.
그런 움직임이 준비가 되고 있다. 준비가 되고, 이제 준비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걸 갖다 이제, 그 연내, 이제 미국 보고서는 안보 보고서, 이제 NPR 보고서에, 어, 핵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게, 뭐, 당연히 옳은 말 같긴 하지만, 이제 이 동맹들 입장에서는 펄쩍 뛸 일이 되는 거죠.
예.
어, 이게 어쨌든 지금 핵 강국 내지 핵의 종주국이나 다름없이 러시아와 더불어서 양대 축인데, 여기 이제 물론 중국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고, 이제, 어, 핵무기라든가 그 수량이라든가 이제 공격 능력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예.
또 여러 나라들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 뭐 틀린 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애매모호하게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항상 쓸 수 있다는 그 위협으로 함부로 까불지 못하게 한 부분에 관해서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아, 우리가 먼저 공격받거나 아, 이런 식 아니면 우리 안 써. 반격할 때 위에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럼 다른 데는 써도 된다는 얘기. 다른 데 쓰는 거 자기네들이 안 쓰겠다. 아, 동맹국들이 받는 거. 이제 네. 공격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해줄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맹들 입장으로 봐서는 야, 이렇게 됐다는 그러면은 너 미국 당할 때만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안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네.
만약에 러시아가 쏘면 중국이 쏴대면은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북한이 쏴대면 이제 어떡할 거냐.
네.
이제까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적 모호성이 때문에 북한이 한 발 섣불이 썼다가는 아주 그냥 나라가 콩가루가 될 만큼 무지막지하게 더 많은 핵으로 때린다 하니까 못을 쓰기가 함부로 저기 주저됐었는데
예, 예.
또 중국도 섣불이 그런 걸 못했는데 미국이 공격당하기 전에는 안 쓴다 그러면 아, 그럼 미국만 공격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좀 이리저리 저 좀 수위를 높여도 되겠네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메시지가 바로 이제 바로 그 미국의 동맹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예.
또 유럽 한국 이런 데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게 되고 나면 이 뭔가 이 어떤 다른 메시지를 줘하고 저쪽에서 판단 착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은 그 우린 몰랐던 거지만은 나토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아름아름 이 난리를 치면서 그런 얘기 꺼내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압박 내지
예.
어떤 그 이의제기를 하고 있나 봐요. 뭐 설득을 하고 있다니까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럼 느닷없이 나온 얘기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온 보도 내용을 보게 되고 나면 이미 이제 오바마 정권 때 2016년 때 그 당시에도 핵 선제 역시 이제 사용 안 하겠다 불사용 정책을 검토를 했고
네네.
그 당시 네. 그 당시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으니까 바이든은 이제 그렇게 허자라는 추진파였다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민주당 내 쪽에서는 그 이제 워런 의원 같은 경우 가장 급진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다는데.
네.
근데 그 당시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큰일 날 소리다라고 해갖고 일단 잠잠해졌었는데,
예.
어,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 있는 상태니까, 어, 이 취임 전에도 이 외교 전문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핵보유 목적을 핵공격 억지력, 그걸 네. 갖고 반격에 대응하는 거. 반격에 국한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이 가이드라인을 갖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린 뭐 그 당시 잘 몰랐었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이제 그것이 덮여져 있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공화당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는 큰일 날 얘기다. 이건 동맹국들에 대한 배신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미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발간하는, 이제 발간하기보다 이제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 이제 NPR. 요것이 핵 관련 태세 검토 보고서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런 원칙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는 어쩌면 이제 이번에,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구체화되거나 네.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동맹국들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와구라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는, 바로 그런 우려가 고스란히, 그러니까 뭐 중국, 북한, 뭐 유럽 같은 경우에서 어디 한 군데 러시아가 때린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이 원칙하에서, 우리는 우리 선제 공격 안 할 거고, 본토의 위협에 대한 위협이 없으니까, 우린 이건 된 얘기는 마음 놓고 때려라.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게 뭐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저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내용 보게 되고 나면 바이든의 그 과거 쭉 그 어떤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제 정부 쪽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하니까 이거 큰일이란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이 정책 자체는 이 전임 정부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정책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공화당 정부 쪽이랑은.
네. 네. 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중도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안보 불안 이런 거가 조금씩 뭐 이번 선거의 표심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공화당이라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지지를 혹은 반대로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들도 있지만 안보와 관련돼서 특히 한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것 봐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동맹국 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하고 핵 문제 때문에 뭐 진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 같습니까?
이제 이른바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네.
아니라는 것은 이제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핵이라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이 이제 일종의 우산 역할을 해갖고 이제 다른 핵 공격 그 비료부터 이렇게 막아주는
네.
이제 그런 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자기네 때만 쓰고 나머지 때는 우산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니까 이 큰일인 거고
예.
특히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만약 현실화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뭔가 보완책이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의 핵 위험된 이것으로부터 어쩌고 보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이 되는 건데, 이제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어떤 시기든 함부로 남한이 핵공격을 받게 되고 나면 그에 상응하는 것 이상의 보복이 있으니까 김정은이도 겁먹고 못할 거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짐도 있게 또 그 다음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지만 NPR이라는 건 그 핵검토 그 보고서라는 건 분명하게 미국의 핵정책 표명이니까, 이 표명이 있게 되고 나면 그 원칙까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한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럼 뭐, 이, 어떤, 그, 저 전술핵 무기라도 반입을 해다가, 아니면 뭐, 핵으로 무장한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기타 어떤 미국의 어떤 무기 어떤 형태로든,
네.
그런 핵 능력이 한국 쪽에 배치돼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반격을 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없게 되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벌거숭이처럼 이제 돼버린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동맹국 입장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진짜 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는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쉽지 않은 일들, 뭐 네. 한국이 저기 탈퇴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의 핵무장을 또 좌시 안 할 거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태세니까.
네.
그야말로 북한처럼 완전 고립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당하느냐. 아,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이 한국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이것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거라면 그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참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지금 한국이 그야말로 나이브해지면 큰 착각이다. 이 문제 나오기 전에도 네. 항상 생각했던 것이 아이 뭐 혈맹이니까 다 지켜주겠지. 그거 그런 식의 그 아니라는 생각까지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요구하는 관계 없이 항상 제기됐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아 김정은 같은 경우가 뭐 한국에 서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뭐 일본이 그때 저기 나가사키나 히로시마가 폭격당했듯이 뭐 한 중소 도시 하나 뭐 강릉이 될 수도 있고 청주가 될 수도 있고 알맞은 규모의 중소 도시 하나를 완전히 핵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미국이 이제 바짝 적었을 때, 니네 우리 갖고 있는 거 만약에 우리 다 없애버리면, 니네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이든 뭐든 뉴욕이든 날라가. 하게 됐을 때,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미국이 과연 자국의 어떤 안전 내지 이런 자국민 살상을 감안해서까지, 감수하고까지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가는 건 원래부터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이, 뭐, 우리도 미국 살지만 미국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 다른 거는 깨져도 뭐 배가 빠져도 배가 침몰되거나 이런 것도 적었는데 사람 죽게 되고 나면 여기는 발짝 뛰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경우도 어쩌면 그때 테러만 안 일어났어도
네.
그 훨씬 그 여파가 적었을지도 모르는데 우왕좌왕 철수도 철수였지만은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제 현지 미군들이 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만약에 한국에서 어디 도시가 하나 피격당했다. 그런데
예.
허게 된다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 시카고가 노리고 있단다 그러면 미국민들이 시카고를 포기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안 쓴다는 얘기죠. 그걸 아니까 그렇잖아도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설마 지들이 우리가 그래도 너 죽고 나 죽고 한 식으로 덤비면 어떡할 거야. 그럼 미국이 함부로 못 쓸 거는 아는데 이런 식의 천명까지 하고 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이건 아주 대놓고 면허증을 주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이거는 러시아나 북한에 그야말로 안전 도장 찍어주는 거 마음껏 위협해도 좋다는 안전 도장 찍어주는 거다. 이것도 김정은한테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평도를 비롯해서 서해오도 같은데 아니면 동부전선 같은데 확 점령해버리고 난 다음에 까불면 대응이 오게 되고 나면 핵 쏠 거야. 그러면 미국한테 물어봤는데 쟤들이 핵 쏜대는데요. 미국이 그때 뭐라고, 우리는, 우리가 저 직접 공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치가 않다, 쓰는 거. 그래도 김정은 입장으로 봐서는 마음껏 핵 위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입장으로 봐서는 참 안 좋은 얘기죠. 그렇잖아도 지금 당연히 미국이라는 것이 그런 포지션을 한국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이 뭐 재래식으로는 하겠지만은
네.
핵이라는 위협 속에서는 긴가민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원칙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북한에게 대해서 나이보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판단 미스고 착각이었나.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기 전에 죽자 살자 하면서 북한 핵만큼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안전 위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공격을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안전 담보 정치 없이는 절대 이건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펄펄 뛰었어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취한 것 같은 정반대 방향을 취해왔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이런 것까지 얹혀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핵 위협에 벌거벗은 채로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 큰 문제가 앞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설마 그 탄두를 뭐 대한민국 쪽에다가 돌리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설마 설마 하는데 그 설마병이 나중에 큰 화를 또 불러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워싱턴 전망대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는 11월 2일 치러지는 버지니아 주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댄 헬머 후보는 버지니아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55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 메디케이드 확장 가입, 무료 건강 클리닉에서 처방약 제공 등 건강보험 접근성을 보장하고 40지구 전역에서 운영하는 아시아계 비즈니스에 120만 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교사의 급여 인상과 학생들의 대면 교육 보장, 대학 교육 관련 재정 지원금으로 1억 1,100만 달러를 지정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댄 헬먼은 앞으로도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댄 헬머와 민주당원에게 오는 11월 2일까지 투표하십시오.
I'm Dan Helmer, candidate for delegate, and this ad was paid by Helmer for Virginia.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교포사회와 30년을 함께해온 태평양 부동산은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주택매매, 렌트, 관리와 커머셜 거래까지 주저 마시고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특별한 거래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부동산 상담,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266-3828,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703-266-3828, 태평양 부동산.
저 박세리가 기적으로 이뤘다고 말하지만 기적으로 이룬 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그리고 대한민국을 빛낼 한 표의 기적까지.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디케어 보험을 바꾸는 기간입니다. 더 좋아진 내년도 보험을 꼭 확인하세요. 보험 변경하실 분, 65세가 되실 분, 치과, 안과, 보청기 커버가 필요하신 분 703-591-0009로 전화주세요. 서비스 만점, 조은혜 보험. 무료 상담은 703-591-0009입니다.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도 취급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워싱턴 그리고 미주경제신문대표인 김용일 해설위원과 라디오 워싱턴 콘텐츠 본부장 이구순이 진행하는 워싱턴 전망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전할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한국에서 뜬금없이 말이죠. 이 교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뭐,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정말 어떤 뭐 평화적인 어떤 뭐 진짜 바람,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진위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교황에게 방북 요청을 왜 대한민국에서 합니까? 이 방북은 사실 북한에서 교황에게 뭐 좀 와달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끼리. 아,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 교황에게 북한을 좀 가달라. 이거 뭔가 지금 뭔가가 석연찮은 점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들게 되고 나면 뭐 교황도로 북한 방문하게 되면 뭐 서로 좀 분위기도 저기 좋아지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뭐 그런 취지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곰곰이 좀 살펴보게 되고 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고
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건 이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G20인가고 정상회담에 이제 한국 저 문재인 대통령이 가갖고 교황을 로마에 가서 뭐 잠깐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잠깐 이제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랑도 이제 지나치면서 인사를 나눴다는데 하여튼 후속 보도를 보게 되고 나면 계속 교황 방북 얘기를 이제 화제로 삼아갖고 얘기를 꺼낸다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교황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교황이라는 존재하고 이제 상징성이에요.
네.
물론 이거는 아, 종교가 다른 사람들 뭐 기독교도라든가 아니면 이슬람교 아니면 불교도들 입장에서 교황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서구 문명 속에서 교황 또 현재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그 종교라는 세계 속에서 교황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종교의 자유를 대변하는 거고 또 이제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야말로 이제 그 올바른 방향과 덕담을 얘기하는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해도 그건 틀림이 없는 건데 이 교황을 아, 북한을 좀 방문하셔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국 대통령이 그러느냐 뭐 어떻게든 한국이 지금 긴장 상태가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잘 풀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억지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튼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류의 교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 바로 아무데나 아무 장소나 아무나 만나서 안 되는 것도 바로 그거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얀마 정권 같은 경우가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인권 유린회라는 건데
네.
거기 분위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얀마 가서 거기 저기 구테타 사령관을 좀 만나라. 또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디아민 같은 그 저 아프리카에
예, 예.
아 거기도 뭐 이런 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디아민을 만나라. 아니면 우리가 킬링필드라고 알고 있었던 크메르 루즈.
예.
거기 폴포트 정권의 크메르 루즈 저해서 거기 가서 좀 허기 들고 나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랑 뭐가 다르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있는 것이 속성이 어떤 정권인데. 이, 결국은 그런 류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산국가, 독재국가 이런 데서는 교황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방문하는 것을 꽤 추진들 해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아마 히틀러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 어떤 추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황 방문했단다면 봐라. 이거 다, 다 이제 우리를 인정하고, 뭐 하나 이제 일종의 정통성을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국가들이 죽자사자 자꾸 올림픽 개최가 된 얘기는 봐라, 이, 우리가 이 떠그르르하게 잘 이렇게 하는 거, 뭐 인권 문제 있대지만 봐, 여기서 바로 이제 올림픽도 개최하고. 바로 그런 점들이 이제, 인권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만약 북한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해결된 것이 잘 해결되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탄압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 같은 것들이 완연하게 해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선전선동에는 그렇게 뭐 얘기하지만 북한의 종교 자유가 없다는 건 다 아는 바니까 실제로 아무런 그 장애 내지 탄압이 없이 종교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데면 그걸 왜 말리겠어요? 어떻게든지 적극 권해서라도 해서 이 잘 좀 그저 더욱더 그 저 그런 걸 고무 격려시켜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화나 이런 부분이 진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성사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의 홍보용으로나 전락되는 거지 교황의 방북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봐라 이 뭐 교황이 다 알아서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다 알아서 우리 아련으로 오는 거 아니냐 우리 수령님을 지금 뭐 벌써 수령님이라는 표현 쓴다니까 그래서 교황의 어느 나라 방북이라는 것이 뭐 그런 정치적인 현실적인 조건을 다는 것이 조금 뭐 종교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갖고 있는 상징과 의미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는데 그러면 교황이 방북되려면 그런 류의 것이 다 좀 그 뭔가가 해소, 해결되는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독재자 그냥 방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 근데 이걸 거꾸로 한국 대통령이 자꾸 가서 뭐 좀 방북을 좀 하시오라고 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지금 쇼판 버리는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난 시간에 뭐 제가 그냥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암 사기 말 종양은 그대로 놔두고 배에다가 빨간 약 발라놓고 난 다음에 일단 겉으로 치료가 된 것처럼 하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거랑 또 뭐가 다르냐.
예.
그러니까, 대놓고 교황이 가겠다가 하더라도 그거 아닌데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일 수 있는데 이건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비록 한민족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동을 걸어야 될 게 오히려 한국 입장인데,
네.
가는 거, 가신다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한 오해 내지 잘못된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좀 따져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라고 나서야 될 건데 거꾸로 가시라 가시라 이거는 이게 올바른 인식이고 올바른 판단인지 교황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부분이 잘못 그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뻔히 알고도 이러는 거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장난질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
예.
무슨 겉으로 봐서는 아주 인도주의고 종교에 입각한 설이 같지만 분명하게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걸 안 해다면 냄새나는 그런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교황 마음대로겠지만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긴 예.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건 지금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경 올림픽 쇼, 뭐 또 남북 정상회담 화상회담 쇼와 불러서 아마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북경 지금 이번에 뭐 로마로 갔다 와서 이제 그건 어떻게 뭐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일종의 그 이 바람 잡는 그런 거라서 이제 방북 교황 방북 같은 경우도 꽤 무게 있게 내지 이제 목을 걸고 추진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것들이 그야말로 이 또 다른 쇼판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만큼 이제 그런 느낌을 갖다 주는 거죠. 네.
뭐 문제는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어. 항상 뭐 긍정이 있다면 부정도 있고 항상 함께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 이제 뭐 레임덱이 벌써 와 있는 상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런 움직임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움직임이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이제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는 잘못했다고 뭐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단지 이제, 이 제3자 측면에서 옆에서 봤을 때, 그 문재인 정권이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번에 이제 방북, 교황 방북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에 대한 혹은 중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자세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남북 대화를 뭐 추진한다.
예.
아, 대북 유화책을 추진한다.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필요도 하고,
예.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쌈지러자 그러면서 으르렁거리는 것보다는 어떤지 대화를 통해서 좋은 선의와 이런 거로 서는 건 그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럼 문재인 정권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느냐.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인간 본연의 가치를 몰각하고 있다. 그걸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 하나는 한 국가가 존립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현대 국가에서 민주사회에서 이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치는 인권이라든가 자유 민주 이런 것들이 잘 기능하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워킹시키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적으로부터 방비하고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의 존립 목적이 아니냐.
네.
즉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그 지키는 것이 방해받지 않게끔 국가라는 기능이 잘 이를 커버하고 막아주는 거.
네.
그것이 존립 목적인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직업의 가치들을 지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거꾸로. 가장 소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가치를 지금 발로 차버리고 있다. 근데 더욱 아이러니한 거는 뭐 그야말로 문재인이라는 사람 스스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사람들 보기도 하면 다 뭐 민주화 운동에서 다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바로 그런 직호의 가치를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지키는 거를 그거를 덕목으로 내세워야 될 사람들이 꺾고 나서 이거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무시하고 있다.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 철저히 문재인 정권 외면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된 이름으로 다 못 본 채우고 탈북민들 이리저리에서 목 맞고 다 숨죽이고 풍선 보내는 것조차도 해서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막아버렸죠. 북한 넘어왔던 사람들 탈출 저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못 보니까 그때 저 보도 보니까 그냥 수갑 같은 거 비슷하게 채워 포승해갖고 예, 예. 넘겨버렸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허다 못해 저 연변이든지 중국에서 북한 탈북민들 북한으로 압송 못해도 그렇게는 안 보낸다.
네.
그 다음에 한국 저 공무원 하나 저 서해바다에서 그냥 그 해갖고 뭐 석유인지 뭔지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는 걸 네. 뻔히 보고 있었더랬죠. 그 이후로 침묵하고 있죠. 유엔에서 오고 있는 그 북한 인권결의안 참여도 않고 외면하고 있죠. 가장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한국인데.
네.
또 신장 위구르 같은 지역 그 인권 탄압 중국 저 거슬까봐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죠. 홍콩 사태 같은데 꿀먹은 벙어리죠.
네.
거기서 아우성 치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한국의 민주화 선배가 좀 도움 달라라고 했을 때 입 꽉 닫고 있었습니까? 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부라면 바로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남대로 원칙을 갖고 있다지만 그런 고통을 당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독재, 군사 독재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침, 저기 남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온갖 거를 몸으로 다 당한 데들이고
네.
또 민주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독재에 대한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지켜야 될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딴 데도 아닌 보수 정권도 아니고 민주 측 정권.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어야 돼요, 바로. 근데, 이런 거 다 외면하고, 실현성 없는 무슨 대화, 말로는 대화지만 뭐 평화 프로세스 안 되지만 결국은 김정은이 김여정 눈치 보고 시진핑 눈치 보는 이런 거로 지난 4년 반을 일관해왔던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근본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노림수라든가 이런 정치적 장난질을 얼마든지 맞받고 오고 그 대신 침묵해오는 바로 그런 무리들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냥 그 시진핑이 어떻게 좀 한번 찾아와 줄까. 4년 내내 거기 목매다가, 그 코로나 때도 문도 못 닫고, 그냥 모험은 저기, 사드 하게 되고 나면 그 온갖 수모 다당하면서도 입국 닫고 있고, 네. 그 오로지 시진핑 좀 와서 어떻게 되고 나면 한 판 버려서 할까 하다, 결국은 뭔지 지금 다 물건도 간 것 같은데, 네. 지금 국가가 민주라든가 자유, 뭐 인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뭐 좀 피상적이 아니냐. 국가는 현실인데, 냉정한 현실인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른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국가가 무슨 도덕 집단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특히 민주국가라고 표방을 하는 데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소중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야 되고 지키기 위한 대의 명분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있다는데 그러면 민주국가로서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김정은이한테 핵 포기해. 근데 그거보다 못지않고 중요한 게 있어. 저 북한인 저 지금 민권 이런 것들 다 개선해. 그렇지 않으면 나 당신이랑 상대 못하겠어. 당연히 서바이벌 생존에 해당되는 거 북한핵 먼저 포기. 동시에 그러면 그거 포기하고 나면 니들 뭐 아오지로 보내는 거 다 무기 넣느냐 그거 안 돼. 다 저거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걸 외면하고 입국 담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거꾸로 김정은 눈치 보고 김정은이 심기 어떻게 될까 봐 역성돌라 정신이 없어요. 인권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냥 내팽개쳐버린 거야. 지난 몇 년간에. 이런 본연적인 바탕이 될 뼈대가 될 만한 가치관을 상실한 국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 못하는 국가, 그런 지도자를 상대국에서 어떻게 볼까? 우리도 뭐 사람들 하다 보게 되거나 하면 저놈이 도우는 짐 있는 것 같은데 보게 되면 뼈대가 없는 놈 같아. 저 머릿속에 보게 되거나 하면 그 뭐야 뭐 해들 도리, 바탕, 뭐 기본이 없고 완전히 저 우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봐요. 겉으로는 다른 말 안 하지만은 정말 그 존경을 갖고 위험을 인정해 줄까? 뭐 세계 11위, 12위 뭐 경제력을 한다는데 이래서 지금 대만 차잉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잉원 총통 같은 경우 그 비교가 안 되는 그 중국의 압박이나 이런 속에서 그래도 중국이 대만이 지켜야 될 가치 이런 거를 꾸준히 얘기해가면서 버티고 우리는 굴복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사람이랑 차잉원인 사람 비교해봤을 때 세계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누구를 진정으로 진짜 저거 지도자로 볼까?
예.
그 환경이 한국과 이 북한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은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0배, 100배 더 그 심대한 그 압박 속에서도 그렇게 버티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지금 뭐 K-POP, 뭐 K-백신 이제 어떻게 이제 K가 붙어갖고
예.
뭐 K-방역, K-문화, 뭐 K-경제 아 뭐 좋아요. 이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K-POP, K-백신, 뭐 저기 저 방탄소년단 다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등뼈와 가치는 민주인권이다. 그런 부분은 차버리고 그런 부분은 외면하고 K-POP, K-방향으로 이 근본이 없다 보니까 이 곁까지만 갖고 이런 거를 내세우는 이런 정권, 이런 통치자. 그래서. 아까 얘기로 돌아갑니다만 대화를 추구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건 절대 잘못 아닌데 그야말로 저기 곡성에 나온 것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거를 모르는 건지 알고 저거는 건지 그런 근본과 이 이 뼈대 그 자체를 상실한 정권이 바로 이제 그게 바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 자체는 뭐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한 행태로 봐갖고는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이제까지 보여져 왔고 이제 정권 말기에 가면서도 여전히 저 북경쇼 그 다음에 뭐 교황 방부 이런 데 나타난 거 보게 되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시종일관 바로 이제 저런류의 정도 수준에 달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이다라고 판단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김현님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도 이 나무에는 줄기에 정확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서 쓸모없는 게 곁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곁가지로 끝날 것인가 정말 제대로 된 줄기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오늘 쭉 풀어주셨는데 원시선 전망대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곁가지가 좋은가 아니면 나무의 제대로 된 줄기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